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고위 해군 지휘관들이 오늘 회담을 갖습니다. 존 리처드슨 미 해군 참모총장과 중국 인민해방군 우성리 해군사령관이 오늘 화상으로 1시간가량 회담할 것이라고 미국 관리가 밝혔습니다. 두 지휘관은 회담에서 남중국해에서 진행된 최근 군사작전에 관해 논의하고 양국 해군 간 친선 관계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회담은 미 해군 구축함이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남중국해 인공섬 부근 12해리 이내로 진입하면서 미중 양국이 마찰을 빚고 있는 가운데 이뤄지는 것입니다. 중국은 지난 27일 미 해군 구축함이 스프레틀리 군도내 인공섬 12해리 이내로 항해한 것에 대해 당시 구축함을 추적하고 경고한 데 이어 베이징 주재 미국 대사를 소환해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한편 중국의 관영 영자신문인 차이나 데일리는 미군 태평양 사령부 해리 해리스 사령관이 다음 주 베이징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지만 미국 대사관 측은 이에 대한 언급을 거부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다음 주 베트남을 방문합니다.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시 주석이 다음 달 5일과 6일 이틀간 베트남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시 주석의 이번 베트남 방문은 남중국해를 둘러싼 양국 간 영유권 분쟁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뤄지는 것입니다. 중국과 베트남 관계는 지난해 베트남이 주장하는 배타적 경제 수역 내 대륙붕 지역에 중국이 석유 시추 시설을 배치하면서 지난 1979년 국경 전쟁 이후 최악의 사태로 치달았습니다. 중국은 남중국해 대부분 지역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해 베트남은 물론 필리핀, 말레이시아, 타이완, 브루나이 등과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시리아 사태의 정치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국제회의가 오늘 오스트리아 수도 빈에서 열립니다. 오늘 회의에는 미국과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터키 외무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3일에 이어 두 번째 비공식 협의를 벌일 예정입니다. 이어 내일은 시리아의 주요 동맹국인 이란 등 다른 나라 대표들도 참석하는 확대 회의가 열립니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이번 회담이 시리아에서 4년 반을 이어온 공포를 끝내기 위해 수년 만에 가장 기대되는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중국이 유럽의 항공기 제조업체 에어버스사로부터 항공기 130대 시가로 170억 달러치를 구매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중국은 이번 계약으로 두 개의 회랑을 가진 에어버스 대형 항공기 A330기 30대와 단일 회랑식 A320기 100대를 도입하게 됩니다. 이번 계약은 리커창 중국 총리가 오늘 베이징에서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는 가운데 이뤄졌습니다. 에어버스사는 미국의 항공기 제조업체 보잉사의 경쟁업체입니다. 중국은 앞서 지난달 시진핑 국가주석의 미국 방문 당시 보잉사로부터도 항공기 300대를 구매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보잉 측에 따르면 중국 항공사들은 앞으로 20년간 6,330대의 항공기 수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시가로 9,500억 달러 규모입니다. 미국의 중앙은행 격인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08년 12월 이래 0에서 0.25%의 초저금리 기조가 당분간 유지되게 됐습니다. 연준은 어제 성명에서 미국 경제 확장이 여전히 완만하다며 금리 동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 경제와 미국 노동시장의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9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표결에서는 제닛 옐런 의장을 포함해 9명이 금리 동결에 찬성한 바 있습니다. 미국의 내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공화당 경선 후보들의 세 번째 텔레비전 토론이 어제 미 중서부 콜로라도주에서 열렸습니다. 어제 토론회에서는 마르코 루비오 연방 상원 의원이 두각을 나타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루비오 의원은 제프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와 설전을 벌였지만 적절히 대처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한편 각종 여론조사에서 줄곧 선두를 달리던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이전 토론회들과 달리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현재 일부 여론조사에서 신경외과 의사 출신인 벤 카슨 후보의 추격을 받고 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News Today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국방장관들은 11월 2일 서울에서 연례 안보협의회를 열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대북정책 공조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제47차 한미연례안보회의가 11월 2일 국방부에서 개최됩니다.
대한적십자사는 올해 말까지 이산가족 1만 명의 영상편지를 제작해서 북측에 전달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유엔 안보리에 북한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맑겠으나 삼지연 최저 기온이 영하 14도까지 내려가는 쌀쌀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첫 소식입니다. 다음 달 2일 서울에서 미국과 한국의 안보협의회의가 열립니다. 회의 참석을 위해 애쉬턴 카터 미 국방장관이 다음 달 1일 서울을 방문합니다. 미한 양국은 회의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전시 작전 통제권 전환 추진 문제 등을 논의할 전망입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애쉬턴 카터 미 국방장관과 한민구 한국 국방장관이 주관하는 제47차 미한 안보협의회의 SCM에 대한 한국 군 당국의 공식 일정이 발표됐습니다. 한국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의 29일 브리핑 내용입니다.
제47차 한미연례안보회의가 11월 2일 국방부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회의에선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대북정책 공조방안,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추진 등이 주요 의제로 논의될 전망입니다. 미한 양국은 특히 지난 5월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의 수중 사출 시험과 10월 노동당 창건 70주년 열병식에 등장한 KN-08 미사일 등 갈수록 더해가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억제 방안을 협의할 계획입니다. 한미 국방장관은 아울러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탐지, 교란, 파괴, 방어하기 위한 4D 작전의 이행 지침도 승인할 예정입니다. 4D 작전이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공격에 대한 방어 계획을 수립하고 유사시 탐지해 파괴하는 일련의 작전 개념입니다. 한국 국방부 관계자는 미한 양국이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한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KAMD 구축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2020년대 중반까지 발전시킨다는 원칙을 재확인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안보협의회의 직후 미한 국방장관은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입니다. SCM, 미한 안보협의회의는 지난 1968년 시작된 미한 국방장관 간의 국방 안보 분야 협의체입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국방연구원 박창권 박사는 미한 동맹 대부분이 군사 동맹인 점을 감안했을 때 SCM이야말로 가장 실질적인 최고위급 미한 동맹의 결정 협의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무 협의회나 정책 협의, 뭐 차관급 회의 있고 실장급 회의가 있고 그렇잖아요. 국장급 회의들이 있고 그런 회의에서 협의하고 합의된 주요한 것들에 대해서 뭐 국방부 차원에서 협의하고 합의해야 될 사항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항들은 전부 다 합의를 하죠. 뭐 한미 주한미군과 관련된 사항들이라든지 북한 핵 문제에 관련된 어떤 전략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뭐 한미 방위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들이라는 문제라든지 뭐 등등등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합의합니다. 실질적인 한미 동맹의 결정 협의체죠.
이번 안보협의회의 참석을 위해 다음 달 1일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카터 장관은 방한 첫날 비무장지대 DMZ와 주한미군사령부 등을 방문하고 둘째 날엔 안보협의회에 참석한 뒤 아시안 확대 국방장관 회의가 열리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로 출국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SCM 개최 하루 전인 다음 달 1일엔 미한 합참의장이 공동 주관하는 제40차 미한 군사위원회 회의 MCM이 서울에서 열린다고 한국 군당국은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한국 주재 추고홍 중국 대사는 북중 관계와 관련해 북한과의 정상적 국가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게 중국 정부의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추 대사는 오늘 서울에서 열린 강연에서 중국은 북한과 정상적 국가 관계를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고 북한이 정상적 국가로서 세계와 잘 융합하도록 추구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추 대사의 발언은 비핵화와 도발 자제 등 북한이 국제규범에 맞게 행동하도록 중국이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됩니다. 박지우 대사는 최근 북한과 정치적 차원에서 보다 활발하게 교류하고 있고 양국 관계는 어느 정도 완화되고 있다며 이는 이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좋은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의 대한적십자사가 최근 이산가족 상봉에 참가한 한국 측 가족들에 대한 심리치료를 실시합니다. 또 연말까지 이산가족 만 명의 영상편지를 만들어 내년에 북측에 전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통일부와 대한적십자사는 다음 달부터 20차 남북 이산가족 상봉에 참석한 가족들을 대상으로 후유증 심리치료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상봉에 참석한 가족 643명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상봉 후 심리 상태를 묻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전국의 적십자사 지사를 통해 심리치료를 실시합니다. 대한적십자사 우광우 남북교류팀장입니다.
가족에 대한 뭐 그리움이라든가 가족을 만난다는 그런 목표가 있었는데 다시는 좀 못 만나겠구나라는 뭐 이제 그런 것들로 인해 오는 좀 뭐 성실감이죠. 일상생활을 좀 정상적으로 하셔야 되는데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이제 간혹 있으세요.
심리치료는 적십자사 자원봉사자들이 담당하며 심리 상태가 불안정할 경우 전문 병원과 연계해서 지속적인 치료를 병행할 계획입니다. 대한적십자사가 지난해 이산가족 상봉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73%가 상봉 후 불편한 점이 없다고 응답한 반면 36%는 상봉 이후에 답답하고 허탈하다고 답했습니다. 또 차라리 만나지 않는 것이 나을 뻔했다는 응답도 8.7%였습니다. 한국의 이산가족들은 그러나 상봉 이후 심리치료보다 상봉 정례화나 서신 교환과 같은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심구섭 남북 이산가족협의회 대표입니다.
상봉한 사람들은 내일을 기약 못하고 헤어진 거 아닙니까? 다시 만난다는 걸 기약 못하고 헤어졌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당국에서 편지 왕래라든가 물건 보내는 걸 그러면 구속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 얘기입니다.
한국 정부는 적십자 보내담이 열리면 전면적인 생사 확인과 서신 교환, 상봉 정례화 방안 등을 논의한다는 방침입니다. 대한적십자사는 일단 올해 말까지 이산가족 만 명의 영상 편지 제작에 착수했습니다. 10분 남짓한 영상 편지에는 안부 인사와 함께 어릴 적 추억과 고향 이야기 등이 담깁니다. 제작에는 남북협력기금 174만 달러가 사용됩니다. 대한적십자사는 제작한 영상 편지를 내년에 북측에 전달하는 방안을 통일부와 협의할 예정입니다. 이산가족들의 영상 편지 전달 사업은 이산가족들의 고령화로 사망자 수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산가족들 간의 교류를 활성화하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한국 정부에 등록된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는 지난달 말 기준으로 모두 6만 6천여 명으로 절반 이상이 80대 이상이며 해마다 4천 명이 숨을 거두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은지입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더 늦기 전에 냉전의 마지막 잔재인 분단 70년의 역사를 마감하고 세계 평화 발전에 기여하는 한반도 통일 시대를 준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오늘 서울에서 통일부와 통일준비위원회 등이 공동으로 주최한 2015 세계 평화 회의에서 홍영표 통일부 장관이 대독한 서면 메시지를 통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한국 정부는 튼튼한 안보를 토대로 남북 간 대화를 통해 신뢰를 구축하는 한편 동북아 국가 간 평화와 협력의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북한은 지속적인 핵개발과 도발 위협으로 역내 안보 불안감을 증대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그러나 남과 북이 분단의 장벽을 넘어 협력의 통로를 열어나가고 서로를 진정으로 이해하며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해 나간다면 동북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인권 상황은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안보리가 북한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루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28일 유엔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회견에서 국제사회 우려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북한의 인권 상황에는 근본적인 변화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Continued severe discrimination based on the Songbun principle, which is a people classification based on
북한에서는 출신 성분에 따른 차별과 적법한 절차를 무시한 처형, 자의적 구금, 고문, 학대 등이 지속적으로 자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또 북한이 정치범수용소를 계속 운영하면서 전 가족이 모두 이 수용소에 수감될 수 있다는 공포를 조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많은 북한 주민들이 해외로 파견돼 강제 노동에 해당하는 조건 아래서 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이 같은 명백한 인권 침해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북한의 인권 침해 가해자들에게 책임을 묻는 일이 시급하다며 유엔 안보리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I remain convinced that the Security Council should refer the situation of the DPRK to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as recommended.
북한의 최고위 정책 결정자들을 포함해 북한의 인권 침해 가해자들에게 신속하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유엔 북한 인권 조사위원회 COI가 권고하고 유엔 총회가 결의한 대로 안보리가 북한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해야 한다는 겁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해 말 표결을 통해 북한 상황을 정식 안건으로 채택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상임이사국인 중국이 반대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안보리가 실제로 북한 상황을 ICC에 회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이에 따라 일부 전문가들은 국제사회가 다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오는 12월 열리는 안보리 회의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And therefore that would be then a turning point of sorts. In
안보리 회의 결과는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가 다른 방안을 모색해야 할지를 결정할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아직 안보리 회의까지 시간이 있는 만큼 결과를 예단하지 말고 지켜보자고 말했습니다. 한편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29일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 출석해 각국 정부 대표들과 북한 인권 상황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북한 인권결의안이 오는 30일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 상정된다고 유럽연합이 밝혔습니다. 다음 달 셋째 주에 표결이 실시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천일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유럽연합이 북한 인권 결의안을 오는 30일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 상정할 것이라고 유럽연합 대변인이 27일 BOA에 밝혔습니다. 유럽연합은 지난 2005년부터 일본과 함께 북한 인권 결의안을 작성해 유엔총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양측은 올해도 공동으로 결의안 초안을 작성했고 현재 회원국들을 상대로 비공개 회람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3위원회는 다음 달 5일 상정된 북한인권결의안을 공식 소개하는 회의를 열고 추후에 표결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유럽연합 대변인은 다음 달 16일에서 20일 사이에 제3위원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한 표결이 실시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어 유엔총회가 12월 둘째 주나 셋째 주에 표결을 실시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앞서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B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에 지난해 채택됐던 결의안 내용은 물론 올해 추가로 파악된 북한 인도주의 상황이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북한 인권 결의안에는 유엔 안보리가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하고 효과적인 맞춤형 제재를 실시하는 등 북한의 인권 침해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하는 등 예년보다 훨씬 강력한 내용이 포함됐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결의안에 강력히 반발했고 올해도 결의안 상정 움직임에 대해 초강경 대응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BOA 뉴스 천일교입니다.
유엔 인권 최고 대표가 북한 방문 문제를 북한 측과 협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방북 시기 등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는 28일 북한 당국과 자이드 라드 알 후세인 유엔 인권 최고 대표의 방북을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엔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는 이날 B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북한의 이수영 외무상이 최근 뉴욕에서 자이드 최고 대표를 만나 방북을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리수영 외무상은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지난 24일부터 이달 6일까지 뉴욕을 방문했습니다. 유엔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 대변인은 현재 북한 측과 자이드 특별대표의 방북 사전 준비를 위한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양측이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들을 협의하고 있는지 묻는 BOA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17일 유엔 인권 최고대표를 초청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관영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문답에서 최근 유럽연합 인권 담당 전권 대표와 유엔 인권 고등 판무관을 초청했지만 유럽연합이 이미 합의됐던 전권 대표의 방북을 일방적으로 취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유럽연합 대변인은 지난 21일 B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유럽연합이 방북을 취소했다는 북한 측 주장을 부인하면서 스타브로스 람보리니디스 특별대표의 북한 방문은 가능한 한 최상의 환경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연기된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10월 말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 북한인권 결의안 표결을 앞두고 람보리니디스 유럽연합인권특별대표와 마르주키 다르수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을 북한으로 초청했지만 양측 간 견해 차이로 두 사람의 방북은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북한 반인도범죄 철폐 국제연대 ICNK 측은 다음 달 2일부터 4주간 미국 뉴욕 맨하튼에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책임 규명을 촉구하는 대형 광고판을 설치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는 단체인 ICNK는 맨하튼 42번가 인근 번화가 두 곳에 광고판을 설치 운영할 예정이며 전후 납북자 문제와 북한의 인권 상황을 비판하는 문구와 피해자 사진 등이 담긴다고 전했습니다. 권은경 ICNK 사무국장은 11월 유엔 제3위원회와 총회에서 논의될 북한 인권 결의안을 지지하는 차원에서 광고판이 설치된다고 밝혔습니다. 두 달 전 중국을 방문했던 로버트 킹 미 국무부 북한 인권특사가 현지에서 평양과학기술대학의 운영 현황에 대해 청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평양과기대 지역은 군사 목적이 아닌 순수 과학교육에 중점을 둔다는 원칙을 국무부에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로버트 킹 특사가 지난 8월 중국의 연변과학기술대학을 방문해 김진경 평양과학기술대학 총장과 학교 운영 방식 등에 대해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총장은 1991년과 2010년에 각각 설립된 두 대학의 총장직을 겸하고 있습니다. 김 총장은 27일 BOA에 당시 자신은 평양에 머물고 있어 8월 24일부터 닷새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한 킹 특사와 전화 통화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킹 대사가 연변과기대 학교까지 왔다 갔습니다. 제가 이제 그때 평양에 있어서 킹 대사하고 전화로 이야기를 하고 여기에 있는 우리 학교 직원들하고 같이 인원했습니다.
김 총장은 평양과기대와 연변과기대 운영 과정에서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며 킹 대사가 과거에도 연변과학기대를 방문해 주로 미중 민간 교류 방안과 북한의 과학기술 발전 현황 등에 대해 청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인권 문제는 이 자리에서 논의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총장은 평양과학기대의 전공과목 강의는 모두 외국인 교수진이 맡고 있어 순수 과학교육의 최우선순위를 둔다며 사이버 공격 등 해킹 관련 기술을 가르친다는 외부의 우려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미 정부 측에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김 총장은 지난 20일부터 23일까지 평양과기대에서 열린 제3회 세계평화를 위한 국제학술회의에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스웨덴, 노르웨이 등에서 48명의 인사가 참석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가운데 미국인 참석자가 25명으로 가장 많았고 특히 2003년 노벨 화학상을 받은 피터 아그레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 교수, 전직 미국 우주인 데이빗 힐머스 박사, 그리고 미국 과학진흥협회의 노먼 뉴라이터 국장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고 김 총장은 설명했습니다. 아그레 교수와 힐머스 박사는 지난 2011년과 2013년 평양과기대에서 열린 1, 2차 회의 때도 각각 참석해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올해 회의는 한국에서도 고건 전 국무총리와 한한수 숭실대 총장 등 7명이 참석했습니다. 고 전 총리는 김 평양과기대 총장의 초청을 받아 대북 산림 녹화를 지원하는 아시아 녹화기구의 공동대표 자격으로 방북했고 한 총장 등은 북측과 학술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미국의 민간단체가 북한에 지원한 50만 달러 상당의 의약품과 구호품이 북한에 도착했습니다. 평양과 평안도, 황해북도 내 병원과 보건소 등에 제공됩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민간단체인 아메리케어스가 올 들어 처음으로 북한에 보낸 의약품과 구호품 등이 북한에 도착했습니다. 이 단체의 도나 포스트너 대변인은 28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미화 50만 달러 상당의 지원품 7톤이 지난 17일 북한에 도착했다고 밝혔습니다. 포스트너 대변인에 따르면 지원 물품은 항생제와 심혈관 관련 의약품, 임산부를 위한 비타민제, 아기용품, 겨울용 모자와 장갑 등으로 평양과 평안도, 황해북도 내 병원과 보건소 6곳에 전달됩니다. 아메리케어스는 매년 4차례 북한의 의약품과 의료용품, 위생용품을 지원해왔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3월과 4월, 6월, 10월에 총 437만 달러 상당의 의약품을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이번에 도착한 50만 달러 상당의 의약품이 처음입니다. 포스트너 대변인은 북한에 추가로 의약품 등 지원품을 보낼 계획은 아직 없다고 밝혔습니다. 아메리케어스는 6.25 전쟁 이후 미국 민간단체로는 처음으로 지난 1997년 항공편으로 2천만 달러 상당의 지원 물자를 전달하면서 북한과 인연을 맺었습니다. 이 단체는 지난 1982년 설립된 이후 164개 나라에 120억 달러 이상의 인도주의 지원을 제공해왔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일본 정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공격 등에 대비한 패트리엇 3 미사일 34기의 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는 미사일 방어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대적인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 방위성은 28일 홋카이도 치토세시의 항공기지에 패트리엇 3 미사일 2기를 배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지난 2004년부터 추진해온 일본 주요 지역에 대한 패트리엇 미사일 34기 배치 계획이 완료됐다고 방위성은 밝혔습니다. 일본 교도통신은 패트리엇 미사일 배치가 북한 등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비한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배치 목적은 일본 전역에서 기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는 것이며 이번 배치로 홋카이도에서 오키나와까지 총 15개 기지에 34기의 배치가 모두 완료됐다고 전했습니다. 패트리엇3 미사일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하층 지상방어 요격체계로 날아오는 적의 전술 탄도미사일과 크루즈 미사일, 전투기를 모두 요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정밀 레이더를 통해 100여 개의 목표물을 동시에 식별할 수 있고 매우 정밀한 타격 능력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패트리엇3 포대는 레이더와 요격미사일 발사대, 화력통제 시스템, 커뮤니케이션 체계로 이루어져 있고 이동식 배치가 가능해 다양한 상황에서 작전이 가능합니다. 패트리엇3는 특히 화약이 아닌 금속 산탄을 이용해 적의 탄두를 직접 맞춰 파괴시키는 히트킬 방식으로 이라크 전쟁에서 뛰어난 요격 능력을 과시한 바 있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지난 2007년 사이타마 현에 위치한 이루마 기지에 처음으로 패트리엇3 미사일을 배치한 뒤 2008년 첫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은 지난 1998년 북한의 대포동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정보, 감시, 정찰 능력을 포함한 미사일 방어 능력을 대폭 강화하고 있습니다. 일본 방위성의 다카하시 스기요 전략기획국 부국장은 지난해 워싱턴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일본이 지난 10년간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에 100억 달러를 지출했다고 밝혔었습니다. 실제로 일본은 패트리엇3 미사일뿐 아니라 다양한 미사일 방어 능력 구축에 대대적인 투자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일본 해상자위대는 이미 해상 요격미사일인 스탠다드 미사일을 탑재한 이지스함을 보유하고 있고 곧 이를 8척으로 늘릴 예정입니다. 미 국무부는 지난 8월 이지스 전투 시스템 2기를 일본에 15억 달러에 판매하는 계획을 승인했고 이 장비가 일본의 새 유도미사일 구축함 2척에 장착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지스 전투 시스템은 레이더와 컴퓨터, 소프트웨어, 무기 발사 시설 등을 통합해 다양한 방어를 할 수 있는 최신 통합 무기체계입니다. 일본은 또 첨단 무인정찰기인 글로벌 호크 석 대의 구매 계약을 체결했고 이지스함 등에서 활용하는 무인정찰기 배치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엔 앞으로 10년간 수백억 달러를 투입해 위성 등 최대 45대의 우주 발사체를 발사하는 내용의 우주 기본 계획을 발표해 관심을 끌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동식 미사일로 예고 없이 기습 공격을 가하거나 중국이 분쟁 도서를 갑자기 점거할 가능성에 대비해 일본 정부가 방어 능력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뷰이 뉴스 김영권입니다.
과거사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한일 두 나라 정상회담이 우여곡절 끝에 다음 달 2일 서울에서 열립니다. 양국 간 갈등 요인들이 해소되지 않은 가운데 핵 문제 등 북한에 대한 안보 공조가 부각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다음 달 2일 서울에서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한일 정상회담 개최는 한국의 이명박 전 대통령 때인 지난 2012년 5월 이후 3년 반 만입니다. 한일 정상회담이 이처럼 오랜만에 성사된 것은 양국의 해묵은 과거사 갈등이 최근 몇 년 새 한층 격화된 때문입니다. 특히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양국의 갈등 요인들은 지금도 전혀 해결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한국 내 한일 관계 전문가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상회담이 열리는 배경에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삼각 안보 공조의 필요성만큼은 한일 두 나라가 공통의 이해를 갖고 있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북핵 문제 등과 관련해 안보 협력의 필요성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과거사 문제로 악화된 양국 관계를 계속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동북아 역사재단의 곽진호 연구위원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국은 과거사와 관련해 한국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일본 측의 전향적 입장 표명을 원하고 있지만 일본은 과거사 문제를 덮고 새 자위대 관련법에 근거한 안보 공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이런 입장차 때문에 두 정상은 대북 공조와 관련한 합의를 부각시킬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나의 공통점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이제 북핵 문제라든가 북한의 그 위기 관리 능력 문제를 지적하는 게 가장 이제 서로 어떤 어려운 점을 풀 수 있는 거죠. 한일 양국 리더들이. 그래서 북한에 초점이 맞춰지지 않겠나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안보 차원에서 한일이 대북 관련 공조하는 데 그 포커스를 맞춰지지 않겠나고 생각합니다.
한국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의 배정호 선임연구위원은 이번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가 개선되고 이를 계기로 미한일 안보 삼각 연대가 강화되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강력한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배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들어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협상과 저강도 도발을 병행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상회담이 양국 관계 개선의 전기가 될 것으로 낙관하기엔 아직 이르다는 신중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곽진호 연구위원은 이번 정상회담이 한국 정부의 일본에 대한 이른바 투트랙 외교 기조를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투트랙 외교 기조는 일본의 과거사 문제 해결을 압박하되 이와는 별개로 안보와 경제는 대화와 협력을 지속한다는 방안입니다. 이와 관련해 배정호 선임연구위원은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선 투트랙 접근법이 한계를 보일 수도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지금까지의 과거사 문제를 둘러싼 골이 있어 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이 골을 메꿔가는 그런 개선의 방향을 나간다는 걸 나타 보이면서 했을 때 투트랙이 제대로 되는 거지. 그렇지 않고서 한쪽 골은 여전한데 한쪽은 굴려서 간다. 이제 누가 봐도 한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도 28일 기자들에게 정상회담 의제와 관련해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비롯해 두 나라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이 예상된다고 짤막하게 말해 섣부른 낙관론을 경계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았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최근에 요아힘 가우크 독일 대통령에 이어 독일 국회의원들이 한국의 탈북 청소년 대안학교인 여명학교를 방문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여명학교의 조명숙 교감을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감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어제 반갑습니다. 독일 국회의원 6명이 여명학교를 다녀갔는데요. 앞서 가우크 네. 독일 대통령도 여기를 방문해서 화제가 됐는데 이 독일 정치인들과 네네. 탈북 청소년들과의 만남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된 건가요?
네, 저희가 이제 그 독일의 아데나워 재단이라는 그 정당 단체가 있습니다. 그것하고 같이 연구하고 독일 통일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거기에서 굉장히 반응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대통령님께서 한국에 오시니까 저희를 추천을 했고, 근데 저희가 너무 좁아서 경호나 이런 것들이 힘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님께서 꼭 오고 싶으시다고 그래서 이제 추진이 되었습니다.
네, 이 분위기는 어땠는지요? 아이들이 혹 뭐 낯설어하거나 어려워하지는 않았습니까?
네, 그 가옥 대통령님께서 워낙 이제 따뜻하게 아이들을 손잡아 주시고 품어 주셔가지고 아이들은 굉장히 따뜻한 분위기에서 그렇게 일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동독 출신의 가오크 대통령인데요. 이 탈북 청소년들에게 네. 귀감이 될 만한 이야기를 많이 들려줬다고 하던데 어떤 네네. 대화들이 오갔습니까?
예, 대통령님께서 이렇게 아이들 앉자마자 꼭 독일의 나처럼 너희들도 통일 한국의 대통령이 되거라. 또 네. 여학생들한테는 총리가 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예.
네. 독일 국회의원들은 일주일간 북한을 방문한 뒤에 한국에 와서 여맹학교에 들른 것인데 이 북한에 대한 이야기도 혹시 들을 수가 있었는지요? 또 아이들 반응은 어땠는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합니다.
네. 네네. 그 그 의원님들께서 굉장히 조심스러워하시고 아이들한테 이제 상처를 줄까봐 그 얘기는 일부러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은 어떻게 받아들이실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예 그냥 그거를 좀 피해 주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아이들의 반응은 어땠던가요?
아이들의 반응은 동독 출신 의원님들이 많이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전에는 대통령이 오셨을 때는 아이들이 주로 질문에 대답을 하고 그랬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그 아이들이 질문도 하고 그랬던 상황입니다.
네. 이번에 그 방문한 국회의원들은 몇 명이나 됐습니까?
6명 정도 됐었거든요.
네. 이 독일 정치인들의 방문 과정에서 감동을 느꼈다고 말씀을 하셨다는데 어떤 부분에서 특히 그러셨나요?
그 동독 출신들이시기 때문에 그 통일 이후에 이렇게 어떻게 변화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아이들이 물었고요. 또 동독 그 출신 그 의원님들께서는 통일이 되니까 너무 좋더라. 그래서 통일의 꿈을 포기하지 말라고 얘기했을 때 아이들이 가장 좋아했습니다.
네. 혹시 그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이 그 한국에서의 그 탈북자 그 교육이라든지 처우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혹 언급을 한 게 있었습니까?
그런 언급은 직접 안 하셨는데요. 대통령님이나 의원님들께서는 정말 잘 견디라고 그리고 한국은 통일을 준비할 시간이 있으니까 또 독일만큼 성공할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이 동서독 통일을 직접 겪은 독일 정치인들 그리고 탈북 청소년들의 네. 만남이 상당히 뜻깊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자, 이런 네네. 만남을 통해서 아이들이 느끼고 배원으면 하는 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아이들이 이제 적응 위주로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남한에서는. 그래서 이 아이들이 빨리 적응하라고 이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제 그 압력을 주는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을 만나 뵈면서 적응을 잘 못 하더라도 따뜻한 마음으로 또 통일을 준비를 하면 통일 이후에는 이 아이들이 더 쓰임을 받고 그럴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들이 생긴 것 같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철학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그 독일 정치인들을 만난 그 학생들 그 몇 네. 명이나 됐습니까? 학생들은?
학생들은 5명 정도가 만났습니다.
네, 현재 여명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은 총 몇 명인가요?
예, 114명이고요. 예, 좀 많죠. 예.
네.
작년에는 한 70명, 80명 정도 됐는데 그 한국에 입국하는 탈북 학생들의 수는 많이 줄었는데요. 저희 학교에는 좀 많이 들어오고 있는 형편입니다.
네. 탈북자는 전체적으로 줄었는데 학생 수는 늘어나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마 그 학생들이 저희 학교에 대한 신뢰가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사랑받고 받을 수 있는 학교라고 생각을 한다고 그 면접 과정에서 왜 학교를 왔냐고 그러면 그렇게 대답을 하곤 했어요.
예. 네. 한국에는 이제 한국의 그 교육 체계가 있는데 이 여명 학교에서는 그런 것에 맞춰서 어떻게 교육을 하고 있는지요. 나이도 다르고 북한에서 교육받은 네. 정도도 다 다르고 그럴 텐데요.
네. 일단 저희는 고등학교 인가를 받았기 때문에요. 고등학교는 1, 2, 3학년 과정으로 있고요. 그 교육 과정 안에서 북한에서 있거나 아니면 탈출 과정에서 상처를 많이 입었거든요. 그런 상처 치유를 병행하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적응 이전에 치유와 회복이 되고 그리고 이제 통일을 꿈꾸고 이런 그런 어떤 단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몇 년 과정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보통?
네, 예, 고등학교 과정이랑 똑같고요. 3년 과정입니다.
네. 그런데 이 3년 과정을 마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그 진로가 어떻게 되는지요?
예, 그 탈북 청소년들은 흔히 말하는데요. 북한에서는 배고파서 못 살고 남한에서 몰라서 못 살겠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주로 많이 더 배우려고 노력을 합니다.
네.
그래서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이 많고요. 또 뭐 북한에 있는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서 취업을 하려고 하는 학생들도 한 3분의 1 정도는 됩니다.
네. 그 교육 과정에서 특별히 어렵다고 느끼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요?
그 이 아이들이 국어를 보면은 제가 이제 국어 교과서를 보면은 북한의 어떤 브로셔 같은 체제 선전용인 이런 내용들이 많고요. 또 영어를 보면 영어 브로셔 같고 또 제가 한문 전공인데 한문 책을 보면 그 한문으로 쓰여진 북한의 브로셔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체제 중심적으로 정치 중심적으로 살다가 그게 빠지고 남한에 왔을 때 어떤 철학과 가치관을 가져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가장 어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네, 학교를 다닌다는 것은 비용이 들어간다는 것도 의미하는데 그 학생들을 지원하는 네. 그런 장치는 잘 돼 있나요?
저희들은 여태 작년까지는 다 100% 이제 민간의 힘으로 했었고요. 올해부터는 통일부에서 한 40%는 지원을 받고 60%는 이제 후원을 모금을 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거죠.
네. 자, 교감 선생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닙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의 탈북 청소년 대안학교인 여명학교 조명숙 교감을 전화로 연결해서 독일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의 방문 그리고 이 학교의 교육 과정 등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오늘도 도성민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서울시를 상징하는 새 브랜드가 정해졌다는데 이 소식부터 들어볼까요?
네, 서울을 상징하는 뭐 브랜드, 슬로건이라도 하고요. 새 얼굴이라고도 부릅니다. 어제 선정됐는데요. 그동안 서울시가 주관했던 행사에 붙여졌던 안녕 서울이라는 의미의 하이 서울 대신에 앞으로는 나와 너의 서울이라는 의미를 담은 I, 서울, U라는 새 브랜드를 사용하게 됐다는 공식 선포식이 열렸습니다.
도시를 상징하는 새로운 이름을 붙이는 것도 세계적인 흐름이기도 한데 나와 너의 서울 그리고 U로 이어지는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좀 이렇게 디자인을 딱 보여드릴 수 있으면 정말 쉬울
네,
것 같은데요.
그랬으면 좋겠는데.
설명하기가 좀 복잡합니다. 뭐 뉴욕도 그렇지만 싱가포르에는 유어 싱가포르라는 이런 또 그 디자인이 된 문구가 있고요. 덴마크 코펜하겐에도 코펜하겐 이렇게 해서 어떤 문양을 넣은 이런 그 슬로건 같은 게 있습니다. 도시를 상징하는 문구를 디자인으로 만들어서 한눈에 참치만 보아도 그 해당 도시나 국가를 떠올리게 하는 그런 시각적인 홍보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뉴욕을 여행 가는 사람이라면 이 I love NY, 뉴욕이라고 써있는 조형물 앞에서 사진도 찍어야 되고요. 또 관련 기념품을 사게 되는 것은 정말 그런 홍보의 효과인 것 같습니다. 서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운 브랜드 디자인을 시민들에게 공모를 했고요. 어제 경쟁 오디션 방식으로 선정된 새 브랜드의 선포식을 연 겁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의 새 브랜드는 대기시민 누구나 널리 사용할 수 있고 사랑해달라면서 새 얼굴의 탄생을 축하했습니다. 행사에서의 목소리인데 잠시 들어보시죠.
우리 행사 때마다 쓰고 또 시민들이 누구나 쓸 수 있게 뭐 외국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누구나 마음대로 쓸 수 있게 우리 저작권 주장은 안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세요. 많이 써주세요.
네.
그러니까 아이 이 서울 유 그러니까 나와 너의 서울을 널리 써서 서울을 홍보해 달라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너에서 나로 서울로 이렇게 서로 이어지는 의미를 담아서 서울을 더 친근하게 느끼게 한다는 점에서 후한 점수를 받았습니다. 본선에 올랐던 몇 개의 후보 브랜드 디자인을 두고 시민 또 전문가 심사단으로 구성된 투표단이 있었고요. 또 사전에 시민들을 대상으로 투표 점수를 받았는데 최고 점수를 받은 것이 바로 이 I 서울 U입니다. 해외 5개 도시에서도 표본 조사를 했는데요. 도쿄하고 베이징, 파리 시민들한테도 아주 좋은 점수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 서울의 새 브랜드인 I 서울 U를 제안한 사람은 서울시민 대학생 이하린 씨였고요. 서울 IU와 경쟁했던 브랜드 디자인은 서울메이트, 서울링 뭐 이런 것이었습니다.
네. 채택은 안 됐지만 다른 이름들도 재미있네요.
네네.
네, 서울통신 함께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부의 쏠림 현상이 심하다 이런 내용의 뉴스가 나왔는데 어떤 소식입니까?
상위 10% 계층의 한국 전체 금융자산과 부동산을 포함한 부의 66%가 쏠려 있다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의 한 대학 경제학과 교수가 오늘 인터넷을 통해 공개한 논문의 내용인데요. 지난 2000년에서 2013년 사이에 상속세 자료를 분석해 이 같은 내용의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네, 흔히 말하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그대로 확인되는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상위 10% 계층이 60%가 넘는 부를 가지고 있고요. 하위 50%가 전체 자산의 2%를 나누어 갖고 있는 그런 셈입니다. 그리고 부의 불평등이 더 심화되고 있다 이런 지적도 담겨 있는데요. 사실 상위 10%의 부가 집중된 경우는 한국뿐 아니라 다른 선진국들의 경우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한국은 영국이나 미국보다는 조금 낮았지만 프랑스 등 유럽보다는 부의 편중화가 조금 높은 편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재산 상황은 지극히 개인적인 정보인데요. 그런 것이 공개가 되고 또 연구 논문으로 어떻게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건가요?
사망 신고가 들어오면 국세청에서 자체 전산망으로 사망자 명의의 부동산과 금융자산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경로로 분석 자료를 수집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뭐 세금의 부과 여부를 떠나서 사망자 명의의 재산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었고 또 살아있는 사람의 자산은 역시 사망자의 자산과 사망률 정보를 이용해서 추정하는 방식으로 이런 분석을 도출해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네. 상위 10% 재산가. 그러면 재산이 얼마나 있어야 이 상위 10%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건가요?
네. 뭐 한국 돈으로 좀 계산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이렇습니다. 네. 자산이 한국 돈으로 2억 2,400만 원을 넘어야 상위 10%가 됩니다. 그런데 실제 상위 10%의 평균 자산을 조사해보니까 6억 2,400만 원이었고요. 자산에는 금융자산과 부동산을 포함하고 있는데 부동산의 경우는 실제 시가보다 사실 훨씬 낮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보다 숫자보다 훨씬 더 많은 자산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이렇게 보면 상위 한국의 상위 10% 자산가는 9억 9,100만 원 이상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상위 0.5% 안에 들어가는 최고의 자산층 평균 한국 돈으로 36억 5,900만 원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이런 추론을 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자, 오늘 서울통신의 마지막 소식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서울시 공무원이었던 탈북자 유우성 씨 사건에 대한 한국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군요.
네, 그렇습니다. 2013년 초입니다. 한국 사회를 놀라게 했던 일명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한국 대법원은 오늘 사건에 대해서 모해 증거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직원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을 내렸고요. 간첩 혐의로 기소됐던 탈북자 35살 유우성 씨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네, 유우성 씨가 이제 간첩 혐의를 벗는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2년 9개월 만에 판결입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에서 국가정보원의 증거 조작 의혹 사건으로 비화된 그런 큰 사건이었는데요. 북한 보위부 지령을 받고 탈북자 정보를 북측에 넘겼고 북한에 거주했던 화교 신분을 탈북자로 위장해 탈북자 정착 지원금을 부당으로 수급하고 여권을 발급받아서 행사한 혐의로 유우성 씨가 구속 기소됐었습니다. 사실 탈북자 출신으로 서울시 공무원이 됐던 이 화제의 주인공 유우성 씨는 탈북자 명단과 동향 등 관련 정보를 북한에 넘긴 간첩 혐의로 구속되면서 한국 사회를 놀라게 했었는데요. 하지만 유우성 씨 간첩 혐의를 한 적이 없다고 호소를 해서 대법원 재판까지 이어온 겁니다.
유죄를 받은 국정원 직원들은 어떤 제목입니까?
간첩 혐의로 기소된 유 씨가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었습니다. 중국 협조자와 함께 북한 중국 출입국 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국정원 직원들이 지금 유죄 판결을 받은 건데요. 국정원의 김모 과장에게는 징역 4년, 김 씨의 상관에게는 벌금형, 또 뭐 대공수사팀 과장, 선양의 영사관에게도 벌금형 선고가 내려졌었습니다.
네, 이 유우성 씨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간첩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아직은 자유로운 몸은 아닙니다. 화교 신분을 속이고 탈북자로 가장해서 9년간 정부 지원금을 받아왔기 때문이고요. 또 한국 여권을 발급받아서 사용한 혐의도 유죄에 들어갑니다. 1년 유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한국 돈으로 2,565만 원에 대한 원심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탈북자 가족에게 송금하는 프로돈 사업을 하면서 한국 돈 13억여 원을 불법 입출금한 혐의로 지금 추가 기소된 상태이기도 한데요.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부분 지금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서울통신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더성민 기자였습니다. 시리아 사태 해결을 위한 국제회의가 열리는 가운데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간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이 이야기를 비롯해서 지구촌 오늘도 김근삼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네. 시리아 국제회의 소식부터 좀 살펴보죠.
네, 오스트리아 수도 빈에서 오늘과 내일 시리아 사태 해결을 위한 국제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미국과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터키 외무장관 회의가 비공개로 열리고요. 내일은 더 많은 나라들이 참여하는 본회의가 열리는데요. 특히 이란이 참석한다는 점이 눈길을 끕니다. 미국은 그동안 시리아 사태 해결을 위한 국제 논의에서 이란을 배제했었지만 이번에 처음으로 이란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번 회의를 통해서 진전을 이루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강한 기대를 보였다죠?
그렇습니다. 케리 장관이 오늘 4개국 비공개 회의에 앞서서 그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케리 장관은 이번 회의에 대해 4년 반 동안 계속되어 내전을 끝내기 위해 가장 유망한 기회라면서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케리 장관은 시리아 사태 진전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쉽지 않고 기다린다고 될 일도 아니라면서 하지만 이번 회의는 지금까지 맞았던 정치적 기회 중에 가장 유망하다고 말했습니다.
케리 장관이 그런 기대를 보이는 이유는 뭔가요?
국제적으로 시리아 사태의 정치적 해법을 마련하려는 의지가 어느 때보다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회의에는 시리아 아사드 정부에 반대하는 미국 등 서방국 또 아랍 국가들과 함께 아사드 정부를 지지하는 러시아와 이란도 참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그동안 서로 상충되는 정치적 해법을 제시하면서 합의를 이루지 못했었는데요.
네.
하지만 시리아 상황이 계속 악화되고 있고 이를 틈타서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IL 같은 이런 테러 세력들이 더욱 넓어지면서 어떻게든 이 시리아의 분열을 봉합할 정치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절박감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당사자인 시리아 정부는 이번 회의에 참석하지 않죠?
그렇습니다. 시리아 정부는 물론이고요. 그동안 서방의 지지를 받아온 시리아 내 반정부 세력도 배제됐습니다. 그동안 시리아 반정부 세력들은 정치적 합의의 전제 조건으로 아사드 정권의 퇴진을 요구해왔고요. 아사드 정권은 아사드 정권대로 이들을 테러 세력으로 지칭하면서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서로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을 내걸고 있는데요. 이번 국제회의에서는 이들을 배제한 채 미국과 서방국, 또 러시아와 이란 등이 모두 동의할 수 있는 정치적 해법을 마련해보자는 겁니다.
과연 이번 국제회의에서 어떤 성과를 낼지가 주목이 되는데요. 이 미국은 이런 외교적 노력과 함께 시리아와 이라크에서 ISIL을 겨냥한 군사적 공세도 강화를 하고 있다죠.
그렇습니다. 미국이 지난해부터 시리아와 이라크에서 ISIL을 겨냥한 연합군 공습을 주도하고 있는데요. 애쉬턴 카터 미 국방장관이 이번 주 미 상원 청문회에서 최근에 공습을 강화하고 현지에서 ISIL에 대응하는 세력에 대한 군사 지원도 늘리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렇게 밝힌 바 있죠. 또 처음으로 지상작전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는 그런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요. 오늘 케리 국무장관도 이에 관해 언급을 하고 있는데 시리아 북부에서 온건파 반군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ISIL의 근거지인 낙가에 대한 공습을 강화해서 ISIL을 압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 케리 장관은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ISIL의 세력을 더욱 신속하게 약화시키기 위한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케리 장관은 또 시리아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시리아 국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해서도 지적을 했는데 시리아인 20명 중에 한 명은 내전으로 죽거나 다쳤고 5명 중에 한 명은 난민이 됐다는 겁니다.
앞서 카터 국방장관이 청문회에서 ISIL을 겨냥한 지상작전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미군의 지상군 파병 가능성에도 관심이 모아졌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돼갑니까?
그와 관련해서 백악관이 어제 추가로 밝힌 내용이 있는데요. 에릭 슐츠 백악관 대변인은 ISIL을 겨냥해서 과거 아프간이나 이라크에서처럼 장기적이고 대규모의 지상작전을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카터 장관의 이 앞선 발언도요. 기회가 있을 때 현지의 협력 세력과 함께 제한적인 작전을 펼칠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따라서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대로 미군이 이제 앞으로 공습과 현지 병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면서 분명한 ISIL 목표물을 확보했을 때는 이 미군 특수부대가 현지 병력과 공조해서 제한적인 작전을 수행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서 미군 특수부대원들이 이라크 북부에서 70명의 인질을 구출하는 그런 작전을 최근에 폈었죠.
네. 네. 자, 그러면 시리아 사태 소식은 여기까지 알아보기로 하고요.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중국이 30년 넘게 유지해온 이 한자녀 정책을 폐기하기로 했다는데 이 내용도 좀 알아볼까요?
네, 조금 전에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가 된 소식인데요.
네.
오늘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그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중국이 한자녀 정책을 시행한 게 지난 1980년부터인데요. 폭발적인 인구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했지만 이제 35년 만에 사라지게 됐고요.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중국 지도부가 이번 회의에서 전면적인 두 자녀 정책을 채택했다. 이제 두 명의 자녀를 갖도록 허용하는 것이죠.
네.
이런 내용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 지도부가 그런 결정을 내린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노동 인구 감소와 인구 고령화 등에 대한 우려 때문인데요. 한자녀 정책이 인구 증가 억제의 효과를 거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출산율이 낮아지면서 노동 인구 감소 또 인구의 고령화가 갈수록 심해졌고요. 이미 중국 정부가 몇 년 전부터 이 산하 제한을 완화하는 조치들을 잇따라 취해왔는데 이번에 한자녀 정책을 폐지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네, 이 중국의 노동 인구 감소가 매우 심각한 수준인가 보죠?
그렇습니다. 현재 중국 인구는 13억 7천 명인데요. 올해 말을 기준으로 노동 가능 인구가 10억 명, 실제 취업한 인구는 8억 명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문제가 없죠. 하지만 앞으로가 문제인데요. 인구가 고령화되면서 이 중국 사회과학원 예상에 따르면 2020년까지 매년 155만 명의 노동 인구가 줄고요. 2020년 이후에는 매년 790만 명. 2030년 이후에는 매년 830만 명의 노동 인구가 줄어든다는 겁니다. 이는 중국 경제와 사회에 매우 심각한 문제인데요. 이에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중국 지도부가 한자녀 정책을 폐지하고 두 자녀 정책을 이제 도입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네, 중국 정부가 참 큰 정책 변화를 했군요.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구촌 오늘 김근삼 기자였습니다. 여러분께서는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듣고 계십니다. 곧이어서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오늘은 미국 뉴스 헤드라인, 미국 뉴스 따라잡기에 이어서 미국 50개 주를 가다가 방송됩니다. 50개 주 소개 시간에는 오늘도 역시 동부에 있는 작은 주들, 버몬트주와 로드아일랜드 주를 둘러보겠습니다.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 계속 애청 바랍니다.